제가 인터넷으로 이 자료를 찾다가 이런 제목의 인터넷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산후조리 잘못하면 평생을 후회한다. 이런 제목에 관심을 끄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핏 보니까 이 내용 중간중간에 이 허영만 작가의 이 만화가 있어가지고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산후조리와 또 우리나라의 산후조리를 비교하는데 이 내용이 참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미국은 이 특별한 산후조리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 미국에 있는 산부인과에 가서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달라도 한국과 달라도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병원에 미국에 있는 병원에서 아이를 놓게 되면은 한 30분 지나고 나서 이 간호사가 와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샤워를 찬물로 샤워를 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샤워를 하고 오면 우리나라처럼 따뜻한 이 미역국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원한 주스 그리고 콜라 거기다 얼음까지 넣어서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특별한 뭐 보양 음식이 아니라 빵, 샐러드, 주스, 커피 이런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만 후 일주일이 지나면은 일반인과 정상인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의 경우를 보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부 사람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거 봐라, 미국에는 이 특별한 산후조리도 없는데 우리나라만 이 유별나게 산후조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찬물로 샤워하고 또 덥다고 에어컨 바람 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이 미국 여성과 우리나라 여성의 이 골격,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국 여성, 다시 말해서 이 백인계 여성들은 이 골반이 넓고 또 그리고 이 둥글어서 출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국 여성, 다시 말해서 아시아계 여성은 골반이 타원형이고 좁기 때문에 이 태아의 머리가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크면 클수록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같이 머리가 큰 사람들은 어머니가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 아시아계 여성들은 이 근육량이 적고 이 골격과 관절이 작기 때문에 이 근육이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이 적으니까 이 근육이 만들어내는 이 열도 당연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의 온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량이 적은 이 아시아계 여성들은 이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이 산후조리가 옛날 예전부터 내려져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갑자기 산부인과 의사같이 산후조리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산후조리와 같은 이런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출산하고 난 이후에 성경은 산모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출산하고 난 이후에 성경은 산모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레위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산모에게, 출산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산한 여인은, 즉 산모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쉽게 말해서 깨끗하지 못하다, 꺼림직하다, 뭐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출산한 산모를 부정하다라고 하는가? 저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산모와 그리고 아이에게 이 배려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고려한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며칠 동안? 1회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1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 성물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산모가 부정하게 되는 기한입니다. 남자인 경우는 며칠입니까? 1회 더하기 33일, 며칠입니까?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산모는 부정하에 대해서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여자인 경우는 더 길어집니다. 5절에 보면은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입니다.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일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되리라. 여자의 경우는 2일에 2주입니다. 2주 더하기 66일, 며칠입니까? 80일입니다. 남자보다 두 배는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40일 혹은 80일 동안 산모와 아기는 외부와의 접촉을 일절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기를 놓고 나면 한 100일 정도 지나고 나서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돌잔치라는 것도 예전에 우리 나라가 우리가 이 의료시설이 별로 발전은 하지 않았을 때 외부의 이 감염 때문에 아기가 이 전염이 되어서 죽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일이 지나고 나면 아 이제는 아기도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100일 잔치, 돌잔치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모가 부정하게 되는 기간은 사실은 산모와 아이가 정말 충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위생상의 이 보호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인 것 같습니까? 아주 작은 것도 배려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끔씩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대학교 때 미술이 전공이었는데 또 동양화라는데 왜 화가 안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사실은 미술에 재능이 없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길게 끌지 말고 여기서 접자. 그래서 그냥 붓을 아주 일찍부터 꺾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저를 인도하시는 그 섬세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배려를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정말 아주 작은 것도 주님께서 놓치지 않고 배려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작은 것까지도 배려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산모가 부정하다는 것은 결코 출산 그 자체가 부정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아이를 출산 낳는 것이 부정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출산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 산모가 부정한 게 아닙니다. 산모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피의 유출 때문입니다. 우리가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4절에 보면은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부정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 또 단어가 뭡니까? 월경할 때와 같이 그리고 산열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피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피의 유출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 이것이 이 부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출산하고 난 이후에 부정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이 정하다, 부정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정하다, 부정하다의 개념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레위기 11장의 내용입니다. 흔히 음식법 규례라고 합니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없고 또 어떤 동물은 정하고 어떤 동물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사실은 연구하고 또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음식법 규례와 관련돼서 제시된 이 전통적인 견해가 한 6가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이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독단적인 해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그냥 순정하면 된다 이런 식의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제의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짐승들은 왜 부정하냐? 이방 우상에게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돼지 같은 경우는 우상 숭배에 드려진 제물이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위생학적인 해석입니다. 이 부정한 동물은 세균,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리고 정한 짐승은 그냥 마음대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한 동물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것은 이 기생충을 옮기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리고 이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같은 경우는 얕은 물가에서 살기 때문에 박테리아 번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징적 해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알레고리죠.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이 동물은 율법을 우리가 이 되새김질한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하고, 그리고 돼지 같은 이 동물은 더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땅의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윤리적 해석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 존중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한 것은 마음대로 동물을 해치지 못하기 위해서, 죽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분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 3장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에 뱀 때문에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뱀과 같이 땅에 닿는 면적이 많은 동물일수록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뱀과 같이 파충류, 양서류, 얘네들은 불쌍하게도 뱀 때문에 억울하게 이 부정한 동물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전통적인 해석들은 사실은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좀 맞는 것 같은데 2%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이러한 어떤 문제 가운데 이런 사회 인류학자인 메리 더글라스라는 이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레이기에서 말하는 이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을 다른 학자와 다르게 제시합니다. 사회 인류학적으로 제시를 하는데 그가 제시하는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뭐냐면은 온전함, 그 다음에 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동물은 정상적인 것, 온전한 것, 부정한 짐승은 비정상적인 것, 불온전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바다로 나눠가지고 하늘에 나는 새는 분명히 날개가 있어야 되고 다리가 있어야지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헤엄치는 이 물고기들은 분명히 지느러미와 그리고 비늘이 있어야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육지 동물은 뛸 수 있게 굽이 있어야지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고 온전한 건데 이 조건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부정하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견해가 많은 학자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 더글라스라는 이 사람의 학자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모가 출산하고 난 후에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이가 출산한 산모가 피를 이 유출하는 이 산모가 왜 부정할까요? 정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 안에 있는 피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상태. 여러분, 피가 계속 빠져나간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생명이 점점 빠져나간다. 이 죽음에 이른다는 겁니다. 이게 비정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출산할 때 배출되는 이 피도 사실은 건강한 피가 아니고 죽은 피. 이 죽은 피와 접촉했기 때문에 사실은 죽음과 이 접촉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많은 경우에 이 죽은 시체를 만졌을 경우에 부정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산모가 부정하다는 것은 피가 유출되고 또 죽은 피가 유출된 비정상적인 상태, 죽음을 접촉한 이 불온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본다면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실 만큼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생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봉사생활 어떻습니까?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매주일 그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감동이 없이 마치 죽어있는, 혹시 죽어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과 이 관계 없이 정말 기도하는 척만 하는 그런 죽어있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봉사는 하는데 기쁨이 전혀 없는 그런 죽어있는 봉사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 좀 더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여러분 우리 사회는 좀 어떻습니까? 정상입니까? 겉으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 풍족하고 있는 것 같고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온전함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 붙들어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재작년 가을 특별 새벽 기도 때 나온 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보면은 이찬수 목사님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프롤로그를 시작합니다.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 피로에 쩌들어 있다는 겁니다.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경성 질환들, 우울증, 또 과잉행동장애, 성격장애 등 여러 가지 병리학적인 상황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보다 더 자극적인 책이 제목이 뭐냐면은 절벽사회라는 거예요. 절벽사회. 그래서 이 책 저자에서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아홉 가지 이 절벽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주거 절벽.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이 가슴이 막 답답해지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떤 문제들 절벽 아닙니까?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 이런 절벽 사회를 깨닫고 신문을 보니까 신문 기사들이 정말 답답한 기사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노년과 관련된 기사들이 이렇습니다. 나이 많아질수록 극단적인 선택, 70대 이상 자살률이 10년 전보다 2배, 준비 없이 길어진 삶, 망가진 가족관계, 못 살았을 때보다 더 불행해진 노년.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이 사회가 혼미해지고 또 정상이 아닌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그것은 궤도 이탈이에요. 궤도 이탈. 그리고 이러한 궤도 이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원 궤도로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이 기차가 궤도를 따라가지고 가야지 정상이고 목적지에 갈 수 있는데 궤도를 벗어나게 되면 기차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있지 않아서 기차는 전복되고 그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원래의 궤도로 되돌아와야지 정상적인 궤도로 되돌아와야지 회복될 수 있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의 이 프롤로그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문제점을 참 잘 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이 사회가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월호 사건. 참 저는 이 단어를 떠올리고 이 단어를 말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떠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이 뭡니까? 갑질. 갑질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슈퍼갑의 영향력,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그러한 횡포에 우리 사회가 멍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꿈이 짓밟혀가고 있습니다. 인격이 무참히 짓밟혀가고 있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위치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진 않겠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런 비이성적이고 또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 사회, 지금의 우리의 이런 어떤 교회의 현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본다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죽어가고 있는 이 사회 부정하다. 죽어가고 있는 이 교회의 현실 부정하다.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부정하다. 정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함을, 여러분 온전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원 궤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예배생활, 죽어있는 우리의 기도생활, 죽어가는 우리의 봉사생활, 이게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됩니다. 이 세월이 다시 한번, 이 사회가 다시 한번 온전함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야 됩니까? 온전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생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된 욕심, 야망, 정욕 이것을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온전해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그래서 2015년 한 해는 이런 죽어 있는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안에 죽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얻는, 그래서 다시 한번 온전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산모는 자신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며 또 죽음을 접촉하고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함께 또 무엇을 알게 됩니까? 자신이 낳은 이 아이가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2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이 할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의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할례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의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할례는 단순한 어떤 의식, 민족적 정체성을 지키는 그러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죄를 잘라내는 겁니다. 죄를 잘라내는. 그래서 로마서,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 할례의 정신과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28절 29절을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 하라고요? 마음의 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할지니. 육체의 몸의 일부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라고요? 마음에, 내 마음에, 우리 자신의 마음에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그 할례, 마음에 하는 할례, 육의 몸을 벗는 그 할례, 즉 죄된 본성, 죄를 잘라내는 그러한 의미가 진정한 할례의 의미고 정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은 태어난 지 8일째 돼 할례를 행하는 이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는 산모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아이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죄인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산모는 알게 됩니다. 육적 상태,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래서 죄를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산모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이 아이가 사실 이 자신이 이 죄인이다 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라고요? 제가 죄인이라고요? 저는 태어난 지 8일밖에 되지 않은 악입니다. 제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저는 거짓말도 안 했고 나쁜 짓도 안 했고 물건도 훔치지 않았고 나쁜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죄인입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바세와바 동심하고 난 이후에 나단이 찾아왔을 때 고백한 시입니다.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다윗은 인간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어머니가 죄인이, 어머니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태어난 아이도 죄인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개그맨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뼈그맨, 여러분 뼈그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뼛속까지 개그맨이다 이런 뜻입니다. 줄여가지고 뼈그맨입니다. 철저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철저하게 프로의식을 가진 개그맨이라는 뜻입니다. 또 어떤 말을 사용합니까? 뼛속까지 배우다, 뼛속까지 운동선수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이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여러분, 언제 자기 자신이 이 죄인임을 여러분 깨닫습니까? 저는 이 운전할 때 사실 이 정말 이 사실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운전할 때 신호를 정말 지키고 정확히 지키고 과속을 안 하고 하려고 모범적으로 운전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새벽 기도 올 때도 저는 사실 이 빨간 기도가 있으면은 빨간 불이 있으면은 신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제가 모범적이고 착한 제가 언제 돌변하냐면 갑자기 옆에서 차가 막 끼어들면 막 돌변합니다. 그 새벽 기도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정말 성령 충만해서 막 이렇게 거룩한 마음으로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운전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옆 차선에서 차 한 대가 나타나더니 깜빡이도 넣지 않고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를 확 밟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 부르고 성령 충만했던 제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음속에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운전하는 이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인간이야? 이러면서 쫓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도 잘못했으니까 막 차선을 바꾸면서 막 이렇게 도망갑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는가 보자 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다 놓치고 맙니다. 그렇게 앞차를 죽으라 하고 쫓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지금? 야, 한번 끼어들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추락하고 쫓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 한탄스럽습니다. 너 목사라면서? 목사라면서 너 왜 그러냐? 그러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애 중에 공생애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그 선포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회개의 문제, 죄의 문제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사실은 죄에 대해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죄인인데?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 대학생들, 중국 대학생들 대상으로 전도를 할 때 이런 반응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한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그렇죠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전혀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뻔뻔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중국 대학생들이 받고 있는 교육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대학생들 중에 일부 대학생, 그러니까 엘리트에 해당하는 이 학생들은 공산당이 되기 위해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좋아서 공산주의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공산주의 교육을 받아야지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승진도 잘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결국 이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좋은 세계, 더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긍정의 상태, 정말 이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진화론이고 공산주의입니다. 근데 이런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뭔가 부족합니다. 당신은 결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그들에게는 정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이 정말 그렇게 모든 것을 아름답게 또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전에 유럽은 인간만큼 지성적이고 인간만큼 이성적인 동물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만큼 이렇게 우아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동물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궁무진한 발전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유럽 전체가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성적이고 그렇게 우아하다고 생각했던 그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또 얼마나 비성적이고 또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간과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정말 먼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하고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히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때 우리가 사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여러분 철저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산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고 또 자신이 낳은 아이가 죄인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속죄의 제사입니다.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6절하고 7절을 보면은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래서 남자인 경우에는 40일, 여자인 경우에는 80일을 정결하게 되는 정결케 하는 그 기간을 보내고 산모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어린 양, 그리고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산모는 산모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그리고 산모의 산열이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열로 부정하게 된 이 산모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모의 이 부정의 문제가, 그리고 또 아이의 이 죄성의 문제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바로 속죄의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물의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산모의 피로 흘려져서 부정하게 된 그 상태가 어린 양, 제물의 그 피로 깨끗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은 여기서 우리는 산모가 드리는 이 속죄제 제사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의 그림, 하나의 이미지를 제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출산하고 난 이후에 이 산모,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방 안에서 그 자신의 40일 동안, 80일 동안 자신의 그 아이와 어두운 방에서 누워있는 그 산모의 사실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산모는 자신이 부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이 출산의 고통 가운데서 태어난 그 사랑스러운 그 아이조차도 결국은 죄 가운데에서 태어난 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가장 절망적인 사실을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아이와 함께 어두운 방 안에 누워있는 이 산모는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바로 속죄제로 드리게 되는 어린 양,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제물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부정과 아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속죄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을 산모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산모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부정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골짜기가 더 깊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친구와 친구와의 관계,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고용주와 노동주와의 관계,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 인종과 인종과의 관계, 모든 관계들이 뒤틀려 있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인 된 인간이 쏟아놓는 온갖 죄악들이 점철된 이 사회가 그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고 저도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절망적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정하고 죄로 물든 세상을 향해서 흘린 그 보혈이, 그 피가 그 유일한 해결책이고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모가 어린 양을 바라보듯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12월 말에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강림절 기간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강림주일 설교를 하면서 전하면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소설 한 권을 소개하는 거 들었습니다. 원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신학자고 또 설교자인데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The Innkeeper라는 이 여관 주인이라는 뜻의 소설입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읽지는 못했지만 한국어로 나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읽지는 못했지만은 이 소설의 내용을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해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2주 전에 자신이 태어난 베들레헴 여관집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자신이 태어난 그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 여관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관 문을 두드립니다. 근데 그 여관집에서 나이가 아주 많은 한 노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파란 쪽이 없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자신 혼자서 30년 동안 정말 쓸쓸하게 지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30년 전에 호구조사할 때 이 마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던 거 기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대뜸 하는 말이 기억하고 말고요. 저는 그때 이 팔을 잃었고 제 두 아들을 잃었고 제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이 이 아이를 품고 요셉과 마리아라는 사람이 이곳에 왔습니다. 여관이 다 찼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해도 가지 않기에 마구간을 내주었습니다. 거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제 둘째 아이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제가 첫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병이 있어서 세 살이지만은 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마리아와 요셉이 자리를 떠난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헤롯이 보낸 그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세 살 된 우리 아이를 그 자리에서 들어서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말이 이 아이보다 작은 아이를 모조리 다 죽여라. 그 말에 너무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그 아이를 둘째 아이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군사 앞에서 이 아이만은 지켜야 된다라고 몸부림치는 그 아내 그리고 둘째 아이를 꼭 안고 있는 그 아내도 그 군사들은 칼로 찔러 죽이고 갓 태어난 아이도 그 자리에서 찔러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을 향해서 대항하는 저도 그때 이 팔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제 혼자서 이렇게 쓸쓸하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난 30년 전에 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2주 후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내가 30년 전에 왜 이곳에 와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그 일이 2주 후에 일어날 건데 그때가 되면 당신의 잃어버린 그 두 아들 당신의 잃어버린 그 아내 다 찾을 거라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소설이지만은 참 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설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이 말한 이 약속이 뭡니까?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참히 갓난아기를 죽이는 이 나라 아이들의 무고한 피가 흘려진 이 나라 똘똘 뭉쳐서 나라를 좌우지하는 좌지우지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이 나라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그 보혈, 십자가에 흘리신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이 모든 것을 회복하고 또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보혈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만나야 될 사람들, 해결해야 될 사람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나의 삶 전체에 스며들어서 정말 부정하고 죽어있는 모든 것에 예수님의 보혈로 제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구석구석에 뿌리 내리고 있는 죄악의 뿌리들 예수님의 보혈로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온전하지 못한 교회 위에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정말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정들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온전히 온전히 다시 한번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